고린도전서 59번 메시지 은사들을 다룸 3 지체들을 고르게 함 23절부터 27절까지에서 바울은 지체들을 고르게 함에 대해 말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모두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라고 말합니다. 고르게 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섞이다, 혼합되다, 복합되다, 조정되다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한 몸 안으로 함께 섞어 놓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적인 몸의 생활을 위해 같은 영으로 말미암아 천연적인 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더 많이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서 함께 섞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조절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몸 안에서 우리는 많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섞이며 고르게 됩니다. 더욱이 그 몸은 지방적이며 우주적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지방에 있는 성도들과 아주 잘 섞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당신이 얼마나 고르게 되었는지 시험하기 위해 세계의 다른 곳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아나하임에 있는 교회의 상황입니다. 아나하임은 여러 인종과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섞이고 혼합되고 복합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의 좋은 예입니다. 복합되는 것은 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다른 지체들을 한 몸 안으로 섞어 고르게 하십니다. 이 같은 고르게 함은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실제적인 몸의 생활을 위해 우리는 그 영에 의하여 천연적인 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므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몸의 생활 안에서는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같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관심의 차이는 분열을 야기합니다. 만일 몸이 나누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시기 위한 하나의 길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머리 대신 아래 두실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머리 대신 아래 두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만물을 머리 대신 아래 두시기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아래 있는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머리 대신 아래 통일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아래 두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는 그분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그 몸은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좁고 배타적이라고 공박합니다. 사실상 그 상황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배타적이지도 좁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을 그들의 배경이 어떠할지라도 관계없이 다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피로 씻음 받고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강령이나 특별한 신조나 특별한 용어나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성경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는 남은 자들을 함께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용하여 합당한 교회 생활을 회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열 가운데서 하나의 간증으로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분열적인 요소들을 거절한다고 강하게 간증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애로서 침례의 어떤 형식을 주장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로 말씀 읽기를 실행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말씀 읽기가 분열의 요소가 되는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만일 집회에 참석하는 어떤 이들이 기도로 말씀 읽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분열의 요소들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열 대신에 남은 자들을 얻기 위한 길을 가지셨으며 이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은 그 영을 거듭거듭 언급합니다. 그러나 12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그 영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몸이라는 말을 18번이나 사용합니다. 13절에서 우리는 그 영에서 몸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다 한 영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오순절파의 사람들은 오직 영 안에서 침례받은 것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13절은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영을 마시기 위해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시기 위해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영 안에 침례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으며 그와 더불어 특별한 목적인 한 영을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문제를 매우 강조합니다. 당신은 지금 몸 안에서 마시고 있습니까? 나는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 몸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영 단번에 체험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을 마시는 것은 계속적인 체험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결혼식에, 마시는 것을 결혼 생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결혼 생활의 체험은 결혼식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결혼의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체험은 날마다 계속됩니다. 침례와 마시는 것도 이와 동일한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결혼식 즉 침례만 있을 뿐 결혼 생활 즉 날마다 한 영을 마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침례와 마심 즉 결혼식과 매일의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한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순간순간의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시기 위해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영 안에서 침례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가 몸 안에서 마신다고 말할 때 기쁩니다. 몸 안에서 그 영을 마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때때로 나는 이 마심을 너무 많이 누림으로 흥분하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13절에서 그 영으로부터 그 몸으로 전환한 다음 14절부터 27절까지에서 바울은 지체들로 된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몸을 중심 삼고 몸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 은사들은 그 영에 속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몸을 위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그 영에 속하고 그 영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개인적으로서의 우리를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합니다. 지난 날들 동안 나는 인간적으로 말할 때 아무런 은사도 가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을 위하는 마음과 함께 강한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점차 주님께 아주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을 받은 어떤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점차적으로 몸 안에서 성장하며 몸을 위할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유일한 은사는 몸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지방에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부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은사나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이 일으켜짐에 있어서 전혀 유용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은사들을 몸을 위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언급한 이 부분은 몸 안에서 몸을 주의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지방교회를 일으키는데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이 형제와 자매가 계속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보존된다면 그들의 기능과 그들의 은사는 부여해지고 높이 올려지며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능 있고 은사 있고 교육받고 말재간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켜 결국에는 분열을 야기시킬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은사주의 운동은 꽤 영향력이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매우 분열적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믿는 이들을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지 못합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주님의 회복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은사들에 관하여 바울이 몸에 대단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 안에 있어야 하며 몸을 위해야 합니다. 또한 전적으로 몸을 의식하며 몸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몸을 의식하고 몸을 중심 삼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검토해 본다면 그 몸을 관심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체험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은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몸을 의존하며 몸 안에서 몸을 위하는 사람은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법칙입니다. 이러한 법칙의 기능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들을 주의하시지 않고 몸을 주의하십니다. 당신의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 행정을 수행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수단은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하나님이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입니다. 어떤 이들은 몸이 분열되었다는 것을 지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는 하나의 원칙, 즉 회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록 몸이 분열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원칙을 갖고 계십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에게는 대대적이고 규모가 큰 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의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받들고 그분의 의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면 족합니다. 그럴 때 이 남은 자, 이 적은 무리들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에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본래 의미에서의 몸이 아니라 회복된 의미에서, 즉 회복의 의미에서의 몸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회복된 것이 때로는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뛰어나고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그분의 보물들을 잃어버리셨었으나 지금 그분은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은 그분에게 사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더욱이 온 세계에 걸친 주님의 회복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 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늘에 속한 경영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경영과 하늘에 속한 원칙들을 보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와 무분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하거나 그렇게 자금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몸을 통하여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실 수 있는 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길을 택하고 그분을 경영자로 모신다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이 땅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경영자로 모시며 은사들이 몸을 위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몸을 위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장 유용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당신의 은사들을 잊어버리고 그 대신 그 몸을 주의하라고 권고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신 은사들 12장 28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신 은사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그 영을, 12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그 몸을, 28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행정을 각각 강조합니다. 28절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에는 병고치는 은사와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지방적인 측면과 우주적인 측면을 둘 다 가리킵니다. 27절에 있는 교회는 성장하여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믿는 이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유기체인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하나님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들을 다루는 12장에 있는 네 가지 중점들은 말하는 것과 그 영과 그 몸과 행정입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를 그 영 안으로 인도하며 그 영은 우리를 몸 안으로 이끌고 그 몸은 우리를 영 안에 보존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한 몸과 한 영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영을 갖게 되며 그 몸은 우리를 영 안에 보존합니다. 만일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몸은 분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몸은 영 안에서 하나를 지킬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몸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에서 그 몸은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회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자라서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인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에서 그 영으로, 그 몸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행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행정의 궁극적인 완성, 곧 정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것과 그 영과 그 몸과 행정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모든 것은 주 예수를 다시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언급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여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들이 되게 하며 교회들을 세우고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받고 보내심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우주적이며 모든 교회들을 위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을 말해내며 때로는 영감을 받아 예견을 말하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교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진리를 가르치며 선지자들의 계시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지방적인과 동시에 우주적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또한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돕는 것들 혹은 돕는 자들, 도움 등은 집사들과 여집사들을 언급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스리는 것들 혹은 다스리는 자들, 경영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장로 직분을 언급합니다. 28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각종 방언 말함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방언 말함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맨 끝의 방면으로 열거한 두 번째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물론 이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방언 말하는 것과 방언 통역하는 것은 세 번째로 바울의 글에서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 건축에 별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또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은 그것들을 갈망하라는 것, 즉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은사들, 즉 방언 말함이나 방언들 통역함은 교회에 별 유익이 없기 때문에 보다 작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더욱 큰 은사들, 즉 교회 건축을 위해 더욱 유익한 애언이나 가르침 같은 것들을 사모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더 큰 은사들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장성할 때까지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받은 초기 은사들로부터 생명의 성장에 따라 발전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함으로써 31절을 끝맺습니다. 더 큰 은사를 소유하는 길은 사랑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 장에서 완전히 설명됩니다.